예, 오늘부터는 다시 아가서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의 삶,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게 계속 이렇게 언급하다 보면 그냥 일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쉬었다가, 예, 또 나중에 또 깊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한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한 계시라는 제목입니다. 자, 아가서 3장 6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의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예, 아가서 말씀을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요. 예, 깊이 있는 내용을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 내용들을 잠시 좀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풀어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제일 먼저 말씀의 입맞춤이 있었지요. 예, 그거는 뭡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찾았지요. 열심히 찾아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열렸는데 잠시 후에 이렇게 놓쳐버렸습니다. 왜 놓쳤는가 하면 은혜가 있으면요. 이 길을 모르니까 열심히 봉사하다가 일하는 데만 몰두했지 하나님을 찾는 데 놓쳤습니다. 대개 그러지요. 그래서 일하다가 지쳤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놓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죠. 찾으니까 다시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끄지요. 자, 그때까지는 뭐라고요? 내 중심이라고. 하나님 만나도 내 중심입니다. 왜? 내게 은혜가 있으니까 좋거든요.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고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술람미 여인, 그 신부에게 소청을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다른 세계를 너에게 보여줄게.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은 산들은 장애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 문제들 이런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정복하신 만유의 주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새롭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문제 해결에 모든 키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작은 산이든지 큰 산이든지 모든 산을 정복하고 넘어오는 그러한 강력한 산을 뛰어넘는 노루와 같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우리에 비해서 우리는 산을 못 넘잖아요. 빨리 못 넘잖아요. 헉헉거리고. 근데 예수님은 그 산도 장애물로 아니고 그냥 넘어오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신부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그 자기 중심의 그 안전지대에서 저 좋아하는 그 장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이제 그게 다가 아닌 것을 보시고 이제 새로운 자리로 이끄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령의 새롭게 이끄시는 자리로 이제 신부를 불러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데 아직 그걸 잘 모르죠.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임재의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만족하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할 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주님이 사역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삶을 가르쳐 주려고 이끄시는데 이제 멈춘 거죠. 잘 모르니까. 자, 그래서 신부는 일어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 보고 그냥 가시라고 홀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신부가 예수님을 싫어한 게 아니라 그 산을 넘으라 그리고 작은 산을 넘으라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먼저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뭐예요? 영적인 미숙 상태죠. 그래서 그 산을 넘고 문제를 넘어가는 이 일들에 주님이 부르신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겁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델레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야라.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 가시고 그냥 어렵고 날이 기울고 해가 나고 그때 돌아오시지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어나라는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과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새로운 계절에 우리를 이끌려 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데 신부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주님이 더 아름답게 이끌려 했는데 그 관계가 이제 끊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더 성숙하기를 바란다면 어제 순종하고 그 전에 은혜 입었던 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오늘 새롭게 다시 은혜를 찾고 은혜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빛을 우리 안에 계속 불어넣어 주시려고 우리를 계속 초청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응답해야 다음 단계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 성숙을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도 제가 언급했지만 영혼의 어두운 밤, 내가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에 들어갔다. 혹은 내가 터널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혼의 어두운 밤에 들어가 있으면 그 가만히 있으면 벗어나느냐?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터널에 들어갔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터널 끝에 나가느냐? 절대 안 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만지심이 있으면 아 좋았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 단계예요. 이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터널을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리고 예전에 하던 식으로 그냥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만 사모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단계를 못 넘어가요. 계속 그게 허물어져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더 초청하고 인도해 가는데 그 과정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답답한 쪽은 누구예요? 우리죠. 예전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참 이렇게 냉랭해지고 좀 사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술람비 여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이제 만나지지도 않아요. 예전에 경험했던 그 좋은 어떤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힘들어해요. 그래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려고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계속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지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못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불순종할 때 예수님은 그 임재를 거두셔서 우리가 주님을 느낄 수 없게 하는 그 사랑의 훈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너 내 말 안 들었지? 이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주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데 그걸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걸 안 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가지라고. 그래서 거룩한 질투로 우리에게 더 깊은 동력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 길을 배워야 되는데 그냥 옛날처럼 그 방식으로 계속 고수하면 이제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해요. 그 충만함을. 우리가 보좌에 앉는 것 우리가 배웠잖아요. 보좌의 위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해가고 선포해보고 거기에 지침 따라 따라가면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두려워서. 주저주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 것을 붙들고 있고 더 좋은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더 좋지 않은 걸 붙잡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떼어내는 겁니다. 놓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순종하는 게 만만찮지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리니까 순종을 잘 안 하지요. 근데 어떻게 순서는 순종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것을 준 것을 내가 깨닫게 되지. 이미 줬지만 우리가 인식을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거는 순종해봐야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순종이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데 문제는 불순종은 더 대가가 커요. 불순종의 대가. 왜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불순종하면 사단이 우리의 삶을 괴롭혀요. 우리의 권세가 있는데 그걸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불순종의 대가 큰 거지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뭘 하는가 하면요. 이 단계에서는 성령님의 리더십을 받아들여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가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언급해 주시는 음성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놀라운 사랑인데 이걸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려 그래요. 그래서 그 단계입니다. 자, 해주시고. 자, 우리를 훈육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우리를 불쾌하게 생각지 않아요. 그분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여기시고요.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더 믿음의 길로 더 풍성한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체크하시고 이제 떠미시죠. 이게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 징계라는 것은 우리 이미지가 안 좋은데 교정시킨다는 뜻입니다. 교정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자 이제 오늘 내용을 넘어갑니다. 지난번 내용을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한 단계로 더 넘어가면 오늘은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혹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네 번째. 자 지금 세 가지의 예수님의 계시를 배웠어요.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네. 하여간 지금 네 번째 계시입니다. 자 네 번째 계시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안전하다. 그것을 지금 계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부는 지금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지금 남아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가시고 우리 여기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보좌의 안전자리에 그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고 또 이 땅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자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내용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안전한 리더십에 대한 계시가 지금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신다고 하지만 환란이 없는 건 아닙니다. 환란이 있지만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는데요. 자,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 감사, 신뢰, 사랑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부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게 될 때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어요. 자,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주님에 대한 계시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기억시키려고 다시 했습니다. 첫 번째 목자였어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을 놓치고 어디를 찾아갔어요? 저기 양치는 곳을 찾아갔잖아요. 그 주님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예요. 자,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아버지 개념이에요. 자, 아가서 1장 12절에 보면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었구나. 저기 뭔가 하면 우리가 왕의 앞에 마리아처럼 왕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면 돌아온 당자가 그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돌아온 당자의 아버지처럼 그런 분이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1장 12절에서 설명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목자, 두 번째는 사랑의 아버지, 세 번째는 뭐예요? 지난번에 배운 거예요. 주권자라고요. 산을 넘고 작은 산과 높은 산을 넘는 주권자라고 만방을 통치하는 권세자라고 이게 세 가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미 언급한 겁니다.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그래서 우리 심령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장애물과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한계가 있고 헉헉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산들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신뢰해 내 말을 들어 내가 이끄는 대로만 따라와 그렇게 그분이 얘기하세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랑으로서 다가오세요.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통치하시고 우리의 신랑이신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신랑을 신뢰하게 되면 그분 말을 순종하겠지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자, 넘기시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신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신부에게 질문을, 이제 뒤에 가서 지금 요약이니까요. 자, 곤면의 답을 제공해 주는데, 먼저 예수님 리더십 아래, 예수님의 지도 아래 들어가면 얼마나 안전한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에 들어가면 너무나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혼인 행차를 통해서 그 가마가 가는 거예요. 신부의, 신랑의 그 가마가 가는데 그 행차를 통해서 그 가마가 가는 곳에 뭐예요? 군대들이 60명이나 아주 정예의 군사가 60명이 보호해 가요. 자, 그런 본문이 있잖아요. 그게 주님의 안전한 리더십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최정점에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신 왕으로 알게 될 때 신랑뿐만 아니라 왕이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신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안식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자꾸 해요. 왜? 우리가 뭔가 기도했는데 빨리 응답이 없어. 그러면 사단이 마귀가 즉시 와가지고 너 기도해도 소용없지 않냐? 하나님이 끼니 뭐 있냐? 하나님 너 같은 거 사랑하냐?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안전한 리더십에 대한 계시를 깨달으면 그걸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안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철저히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론으로 되지 않고 진실로 그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 다음요. 그런데 3장 6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기도 하고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 나와요. 오늘 첫 번째.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한 분이 지금 누구냐는 거죠. 누굴까요? 신부일까요?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이게 누구 말이지? 누가 말하는 거야? 이걸 잘 분석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분석이 안 되면 이게 누구 말인지 몰라. 제3자가 얘기하는 건지 예수님이 나에게 말하는 건지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하는 건지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아가서를 잘 분석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6절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넘겨주시고요. 자, 이 구절에서 누가 질문을 던지는가? 그는 무명의 인물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이제 질문 던지는 거예요. 왜? 거기 6장 10절이라든지 8장 5절에 봐도요, 누구인고, 이런 게 나와요. 그 화자가.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연구해 보면 그렇게 말한 분이 성령님이세요.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요. 자, 그래서, 그건 그냥 넘어갑시다. 3장 6절 화자는 누군지, 예, 넘어가고요. 자, 예수님에 대한 이 타락한 시대의 거친들, 이 광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광야에서 올라온 자가 누군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약속의 광야를 지나서 약속 땅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과정 속에 다양한 그 시기심, 경쟁심, 불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통과해요. 통과해서 결국은 믿음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를 방해하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환경들이에요. 이걸 거친 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일 먼저 그 거친 들을 통과했어요. 그렇죠? 그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기고 몸서 모범을 보이시고요. 예,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가본 길이에요. 이 거친 들은. 자, 다음 넘겨주시고요. 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연기 기둥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 연기 기둥, 뭐, 모략, 항량,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거기에 연기 기둥처럼 오는 분이 누구냐? 이제 그러는데, 여기 연기 기둥, 이게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연기 기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이거 하나님의 임재로 다가오는 분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희생의 번제물을 드릴 때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올라가는 게 사실은요, 그게 임재를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연기 기둥처럼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희생이 연기 기둥처럼 올라간다. 다르게 말하면 임재로 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며 계시록 15장 8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할 때 연기를 얘기해요. 비유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연기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략, 유향이 나와요. 모략과 유향. 그 다음에 장사들이 판매하는 상품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아까 읽어봤죠? 자, 그래서 여기서 모략은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모략과 유황과 그리고 각종 상인의 향품을 향기를 토하는 모습으로 묘사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 기둥처럼 그다음에 모략과 유황과 각종 상인들의 향품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게 누굴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한다고요. 그게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해요. 죽음의 이미지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걸 지금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고대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낼 때 향품을 사용하는데요. 그 향품이 뭐라고요? 모략이에요. 자, 그 다음요. 그 다음에 유향이 나와요. 유향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향기로운 충보 기도를 말해요. 지금 이 시대에 그 모략은 뭐예요? 십자가를 의미하고요. 지금 향품은요, 유향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야,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유향으로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도 중보기도로 채워진 향으로 지금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계세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계속 중보해 주고 계시다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보면 금대접의 향이 나와요. 금대접은 향에 뭔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금대접의 향에 담아서 이렇게 금대접에 담아서 향으로 올린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우리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바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향은 예수님의 그 향기로운 중보기도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일하셨고 지금은 유향으로 계속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유향 이미지로. 자, 그 다음요. 그 다음에 상인의 향품이 나와요. 상인의 향품도 나오는데,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을 말해요. 예, 상인의 향품은. 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아름다운 진주를 샀다는 그 주인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상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뭐예요? 장사들이 산 향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들은요, 그 향이 늘 몸에 배어 있었어요. 예. 아주 귀중한 향을 늘 가지고 다니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뭘 의미한다고요? 그 향이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죠. 안 좋은 향은 뭐예요? 누가 담배를 피우면 계속 그 사람 옆에 가면 담배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 좋은 향을 취급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냥 그 몸에서 계속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헌신의 그 향기가 계속 지금 무럭무럭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진주 보화의 비유 우리가 잘 알지요. 자, 다음 넘기시고요. 자,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께서 하물며 자, 이런 모략, 유향, 그리고 장사들의 향품 뭐 이런 걸 보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냥 포기하겠냐는 거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저분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는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의 성육신과 죽음은 우리를 향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저 십자가 사건을 잘 모르니까 모략, 유향, 장사들의 향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광야 여정 동안 그 주님의 죽음과 그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죄와 흑암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락의 장소에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 진리들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계시를 경험하는 그 자리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고 그 예수님이 가장 안전한 지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예수님을 다 알기를 갈망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부터 흘러들어오는 모든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지금 보호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담대해진다는 거지. 어둠의 세력에서 담대해지고 그를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몸만 조금만 아파도 어떻습니까? 완전히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했다는 이런 내용들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떤 질병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이기니까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두려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진리를 모르면 이제 걱정되는 거죠. 벌벌 떠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쭉 있는데 그냥 32절까지만 올려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죠. 죽음 어떤 것도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가신다. 완벽하게. 자,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자, 연이라 했는데 이 연이 뭐야? 이게 날리는 연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가마가 연입니다. 가마 연자입니다. 예. 한문으로 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저 용사들이 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이 밤에 공격이 오잖아요, 주로. 그죠? 그럴 때 아주 익숙한 병사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보호와 안정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믿는 자들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가 하면 저 솔로몬의 가마가 지나가는데 60명의 용사들이 보호해가며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 그게 묘사하는 거예요. 자, 넘겨보시고요. 자,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은요, 왕이신 예수님을 비유해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신부를 의미하죠. 자, 그래서 솔로몬의 연 혹은 가마는 왕의 혼인 행차에 사용되는 병거였어요. 지금 젊은이들은 가마가 뭔지 모를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결혼하면 남자 둘이 혹은 네 명이서 가마꾼이 있어요. 가마가 있어요. 이렇게 동네 가보면 그 있는데 그 공동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마를 빌려가지고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태워와요. 그러잖아요. 신랑도 같이 가고 그래서 신랑은 뭐 말 타고 오기도 하고 걸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신부는 그냥 가마에 앉아서 와요. 근데 거리가 멀면 신부가 아주 힘들어해요. 그렇죠? 어떤 장난꾼들은 막 흔들어요. 그래요. 멀미나게 막 만들어요. 그런 고약한 친구들도 있는데 하여간 저기에 나오는 이 솔로몬 왕의 가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가마는 광야 여정을 지나는 신부가 주님 곁에 앉아 보호를 받으며 지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예요. 자, 광야를 지나는데 60명의 호위 무사들이 있고 그 가마에 타고 있어요. 그 가마를 태워가지고 이제 가요. 요게 지금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몰약과 유향과 그 향품, 그 비유에서 헌신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로 눈에 보이도록 저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또 넘겨주시고요. 자, 솔로몬의 여는 수넴에 있어 신부를 데리고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수넴에 있는 사람들이 이 거대한 향렬을 보고 이 먼지가 나고 막 이런 걸 보면은, 야, 지금 뭔가 왕의 행차가 지나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조그마한 몇 명이 가는 거 말고요. 이 왕의 행차, 왕의 그 가마가 가는 그 행차는 엄청나잖아요. 그걸 지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무장한 용맹한 군인들이 호위하는 왕의 행차를 처음 목격하지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엄청난 행차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예언은요, 뭐와 또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복음과 비유할 수 있어요. 복음의 가마로 볼 수 있어요. 자, 혼인의 병거라도 말할 수 있고요. 자, 이 가마는 타락한 세상의 광야를 정복하며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이 가마는, 이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가마는 그런 가마예요. 그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친 예수님께서 그 병거에서 지금 안식하고 계세요. 우리가 거기에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그 안식에 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들과 이런 그 다스리며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보좌에 그걸 있는 걸 그걸 할 때도 우리가 언급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고요. 자, 이 병거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고요. 또한 주님과 함께 지금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우리 지난번에 본문이었잖아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안전한 자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호해 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보호를 받는 안전한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넘겨줘요. 자, 복음의 여는 이 가마는, 솔로몬의 가마는 광야 여정을 지나는 우리의 심령의 안전도모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이 복음의 병거, 이 솔로몬의 가마, 여기에는 왕 옆에 앉은 신부로 이 시대에 광야를 지난 우리가 죄와 사단으로부터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보호받는지를 호위해줘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넘겨주시고요. 자, 광야를 지나는 동안 적으로부터 신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솔로몬은 그 병거 주위에 60명의 용맹한 전사를 붙여놨어요. 이것은요, 영적 전투를 말하는데 우리에게 전투 전문가의 용맹한 전사들이 60명이나 돼요. 이 사실은요, 이 옛날에는 이 60명의 호위무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왕밖에 없어요. 왕을 호위하는데 60명의 병사들이 붙어요. 아주 그것도 그 경호원들이. 이건 뭐예요?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음. 병거를 보호하는 호위대는요, 성령님의 보호와 보호사역을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이 그렇게 보호해줘요. 그래서 솔로몬의 호위대는 막강한 이렇게 보호군대가 있잖아요. 그 성령님의 보호가 있어요. 자, 넘기시고요. 솔로몬의 용사들은요, 이스라엘 태생의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용병이 아니에요. 용병은 어떻습니까? 그냥 겁나면 도망치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의 용사들은요, 그 땅에 태어난 전사들이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왕을 위해서 싸워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도망치지 않고. 예. 그 다음에요. 병거에 안전한 신부는 적의 매복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어요. 왜? 내 주변에 나를 보호하고 있는 이 60명의 용맹스러운 전사들이 다 이길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사들은 검을 가지고 있고요. 검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전투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리에 검을 차고 금방이라도 검을 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광야를 진행하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흑암의 세력과 원수의 공격들이 계속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대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자, 성령님은 사단의 모든 계획을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아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많은 도구를 사용해요. 어떤 걸 사용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에게 미리 꿈을 줘요. 알려줘요. 예언의 꿈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간다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꿈을 줘가지고 이탈한 걸 알려주죠. 혹은 어떤 적이 우리에게 구상하고 있는 게 있을 때 미리 알려줘요. 피할 길 주시고 또 이기게 하려고. 그 다음에 삶의 어떤 문을 열기도 하고요. 닫기도 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통해서요. 어떤 사람들이 중보하도록 이끄세요. 그 사람 지금 기도 못하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중보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천사를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요. 그 은사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요. 레마의 말씀. 그래서 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네. 야,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국리를 여기시네. 이런 것을 비침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의 그 진리들을 깨닫게 해줘요. 자, 이런 내용들이 뭐예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호 가운데 서요. 하나님은 이걸 신실하게 지키시죠.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거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본적인 성경적인 원칙을 따르면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줘요. 자, 로마서 같은 데 뭐라고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그랬죠. 자,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만 보호받아요. 말씀을 벗어나면 그건 하나님 원칙에서 벗어난 거예요. 안 돼요. 그건 보호를 못 받아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를 어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의 원칙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원칙을 알게 돼요. 우리가 그 원칙 안에 들어가면 그냥 이 솔로몬의 가마에 탄 사람처럼 안전해요. 근데 이 원칙을 벗어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도 안 살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도 안 받고 성령을 거절하고 이렇게 살아.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 보호를 못 받아요.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진짜 겸비한 자세를. 뭐 하나님이, 나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지. 아니요. 맞기도 한데 또 한편 틀려요. 우리가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 안에 있을 때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너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성령님은요, 진짜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해도 기회를 자꾸 줘요.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꿈으로도 말씀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비춰주시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도 주시고 혹은 예언을 통해서 비를 보기도 하고 해요. 그러면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무시해버려요. 그게 하나님 당연히 해주시겠지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칙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원칙 안에 있을 때처럼 보호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은 모르겠다. 자, 우리의 심령에 커다란 안정을 가져다 주는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구원 얘기예요. 자, 솔로몬의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자, 저게 단어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의 안전은 왕의 혼인 행차 용어로 표현되는데 복음의 연은 가마로 이제 표현되어 있고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마를 제공해 줬어요. 솔로몬이 가마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마를 만들었다고요. 자, 예수님이 가마를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가마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 이 모든 내용들이 뭐라고요? 가마예요, 이 사건이. 우리를 보호하는 가마라고요. 자, 이해되셨죠? 자, 넘기시고요. 솔로몬은 왕비를 나를 수 있는 병거 직접 제작했다 했어요. 어떻게 왕이 제작했을까? 그런데 지금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남보고 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복음의 가마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안식할 가마를 직접 자기 스스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질고를 당하시고요. 다 짐을 담당했어요. 자, 이 복음의 가마는 레바논의 목재로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에 성전 지을 때도 뭐 했습니까? 레바논의 목재를 썼어요. 그 목재에 도금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인류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은 신성을 말하기도 해요. 비유예요. 그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됐던 자료지요. 그래서 레바논의 나무는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웠고요. 내구성이 강했던 비싼 목재였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연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대가를 치른 목재를 사용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의미예요. 여기서는. 그 예수님의 그 인생을, 그분의 삶을 목재로 드려진 거예요. 집을 짓기 위해서. 가마를 짓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의 형상으로 와가지고 자기를 다 희생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가마를 만드셨어요. 이해되셨죠? 자, 넘기시고. 복음의 가마는 금과 은으로 또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은은 뭐예요? 구속의 의미예요. 금은요, 거룩한 성품을 의미해요. 아주 순결한. 그래서 은기둥은 가마가 앉는 자리의 주변에 이렇게 은기둥으로 박았어요. 이게 지침대예요. 구속이 우리의 지침대예요. 예수님의 구속이 우리를 굳건히 세우는 거예요. 이 가마를 받쳐주는 바닥 지지대는요,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 지지대가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그 영광의 자석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십자가 복음, 거기에 딱 무장돼 있으면요, 절대 우리는 어려움이 없어요. 자, 보라색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그 자주장사 얘기도 나오잖아요. 자주장사. 그 자주장사는 주로 왕족들이 입는 색깔이에요. 자주색이. 그 귀족들이 그렇게 입었어요. 오늘날에 자주 옷은 주로 누가 입어요? 노인들이. 노인들이만 입잖아요. 근데 로마나 이런 데는요, 저 자주빛은요, 왕족들이 입었어요. 다른 평민들이 못 입어요. 그건 뭐예요? 권위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색으로 이렇게 쌌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게 우리가 왕족 같은 위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의 권세로 지금 풀어져 있어요.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를 덮고 있어요. 그게 이제 보라색 의미예요. 자, 일단 넘기시고요. 가마의 내부에는요, 융단이 이렇게 다 덮여져 있는 그 가마에 그것이 융단이 있는데 그 융단이 뭔가 하면요,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 가마의 양쪽 그 사면 전체에 그 쌓여 있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 즉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의미는요,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 이미지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아,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네. 아, 참 슬프네. 그 생각만 하죠?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내용이에요. 넘기시고요. 자, 복음의 동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포장된 복음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애정이에요. 예수님의 애정입니다. 그 복음의 병거 내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의 사랑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실행이 돼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깃발, 사랑, 그 앞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깃발을 있다, 뭐 이런 게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건데요. 신부는 앞서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요,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요, 인류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이에요. 자, 이 계시는 우리 안에 주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색깔이 표현하는 거, 그 이미지가 말하는 것, 그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그 자꾸 신뢰하게 되잖아요.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요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요 삶의 기쁨이 있어요. 자, 복음은 예루살렘 딸들을 향한 사랑으로 포장된 것이에요. 근데 여기 번역상에 좀 오류가 있어요.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뉴 킹 제임스 버전이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뉴 킹 제임스 버전을 근거로 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좀 오류가 있어요. 좀 오해하게 착각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3장 10절에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라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근데 그러면 저게 뭐예요? 이 가마에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 번역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덮여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정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장 10절의 내용은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 이렇게 하면 주체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딸들이잖아요. 그죠? 그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루살렘 딸들을 향해서 부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되어야 되는데 자, 그것이 좀 오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아, 마지막 하나 더 있네요. 자, 시온의 여자들이 나와서 솔로몬의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자,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요, 신랑이신 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왜? 솔로몬 왕을 보라 했으니까. 자,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그 왕으로, 신랑이신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혼인날에 모든 권세로부터 면류관을 쓰실 왕이신 예수님을 지금 표현해요. 자, 혼인날에 이 신랑이 면류관을 쓴다는 거예요. 자,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랬어요. 왕의 머리 위에 그 사랑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볼 때 그 면류관이 뭐예요?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세의 면류관도 포함되고요. 사랑의 면류관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산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솔로몬의 왕에 쓰여져 있는 이 권세, 이 명예를 우리가 알게 되면 계시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한테 보호를 받으니까.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시고. 자, 여기서 어머니가 나와요. 어머니가 면류관을 씌웠다 그래요. 이 어머니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누가 나의 형제고 부모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부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건 교회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거듭날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교인들에게 증거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교회는 우리 어머니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예수님에게는요, 다양한 종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혼인 면류관을 언급해요. 여기서는. 자, 이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인가 하면 역사 속에 구속받는 자들의 구원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아주 축적된 그런 이미지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면류관을 사랑의 면류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랑의 면류관을 주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분이 희생하고 그냥 헌신하고 그 모든 영광이 그분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그걸 알게 되면. 그러죠? 우리 그러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 그 구속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교회가 그분께 면류관을 씌워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기 면류관이 뭐냐? 그러면 무슨 면류관을 우리가 씌워? 권세의 면류관을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준단 말인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면류관. 그래서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 거하는 것보다 더 존엄한 일은 없어요. 우리의 위대함과 그 존엄성은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름 부음으로 살면서 주님께 사랑의 면류관을 씌워드리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면류관이에요. 신랑을 사랑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가면요, 진짜 우리가 그 진리를 헌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다해 그분을 사랑할 거예요. 지금은 이게 하도 이렇게 덮인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걸 좀 사랑하고 붙드는데, 진짜 모든 것이 열리고 진리가 드러나면 그분을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 보호자 대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음의 연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 계시를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씌운 면류관은 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 주님의 왕관에 우리의 자원하는 사랑으로 응답될 때 교회는 왕이신 예수님께 면류관을 씌우는 상황이 돼요. 우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그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께 사랑의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을, 그걸 면류관을 씌운다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랑이신 왕 예수님께 면류관을 씌웁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면류관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바라세요. 우리의 사랑을 바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자신들의 부르심을 올바로 보게 될 때 시온의 딸들로 살 수 있게 되고요. 주님의 혼인날에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그분 앞에 사랑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끌어 가시는데 이 신부가 순종을 했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여줘요? 이 솔로몬의 가마를 보여주는 거죠. 그 솔로몬의 가마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고 이렇게 안식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